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오늘 12장 말씀 함께 나누어 보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장의 무대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의 집 바깥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때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12장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할 것을 교훈하시면서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 하나님께 대해 부요치 못한 자가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무리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선포하시면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 즉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놓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최후 심판이 임박한 시기임을 경고하시면서 당신의 재림에 대해 준비하고 대망하기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만나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룩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본래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 반죽이나 액체를 발효하기 위해서 넣는 물질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전에 사용하였던 그 반죽으로부터 남겨놓은 약간의 발효된 반죽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룩이 반죽의 덩어리를 발효시키고 부패시킬 수 있는 사실로 인해서 상징적으로는 점진적인 내적 작용에 의해 전체를 썩어, 이렇게 썩어들게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변조시키고 부패시키고 혹은 변화시키는 요소 또는 혼합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누룩에 비유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도덕적, 종교적인 악한 욕망과 불의와 불경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사람에게는 거룩한 교훈을 요구하고 겉으로는 가장 경건한 체하며 끝내는 사회와 나라 전체를 어지럽히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과 외적인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삶이 자신의 인격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를 좀먹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모든 일에 성실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대처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요즘에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어찌 보면 좀 외람됩니다만은 교회가 더더욱 다른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이 말씀에 더더욱 귀 기울여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바리새인들이 감추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드러나고 숨긴 모든 것들도 아주 뭐 적나라하게 알려지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즉 그들의 외식과 부정한 모든 행위들이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외식자들의 화려한 가면들이 벗겨지고 그들의 추잡한 모습, 그 모든 모습들이 더 이상 숨겨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도 확고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순결하게 어떤 행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로 5절을 보시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교훈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고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고요.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 권력이라든가 악인의 위세에 움츠려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간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믿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요청되고 있는 겁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4절 5절에서는 인간들로부터 오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철저한 관심 속에서 보살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계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참새 다섯 마리의 중요성과 가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시해도 무방할 만큼 미미한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단 한 마리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신단 말이죠.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 사실은 사람들, 특히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가를 보증해주는 셈이 되는 거죠. 또 보시면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머리털로 비유되는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 만큼 인간의 총체적 삶을 완벽하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제자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자, 12장 8절로 가보시죠.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단지 하나의 당위성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의 결과로서 표현되어져야 함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신령한 교제와 아울러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보려는 생명력 있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거죠. 9절로 가보실까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 말은 단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8절, 9절 그 전체의 의미는 바른 신앙적 삶에 대한 격려와 비신앙적 삶에 대한 심판 경고, 뭐 이런 양자를 모두 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맥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분노에 의한 핍박이 예상되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아마도 후자의 의미가 좀 더 강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신 일을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공로로 돌렸을 때 예수님께서 본절과 같이 답변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성령 모독죄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러한 자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결코 진정으로 슬퍼하거나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에 대한 음모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용서, 곧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인이 진실로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찬송 함께하셨고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 용기가 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이 당할 고난, 그 고난 중에서 죄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에 대한 아마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법정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의 것은 이방인의 법정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종교로부터 핍박을 뜻한다면 그 이외의 것은 정치적 권력으로부터의 핍박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자들은 동족과 이방인, 종교와 정치 세력으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핍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는 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격려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모만 산헤드린 공회나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의 법정 앞에서 스데반 혹은 바울 등이 담대히 진리의 증거자로 설 수 있었던 것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본질에서 예수께 도움을 청한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 해석의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해석해주고 판결을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께서도 다른 랍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그의 자세는 예수님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 보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정말 단적으로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 봐보세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견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신 것은 이 사람이 당면한 문제 배후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은 한 사람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즉 저희에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주어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지적되는 것은 단지 물질에 대한 탐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모든 종류의 죄악된 성향을 총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으로 인간의 진정한 삶이 영유되거나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넉넉함을 추구하는 탐심은 생의 목표를 진리가 아닌 것에 두게 하여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끌게 할 뿐이다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예증하기 위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그가 부자였다는 간단한 사실만 언급될 뿐 부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시켰다고 굳이 뭐 그 정도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그는 그런 방법, 그런 것보다도 너무 무절제했어요. 그리고 방황에 나름대로 빠지지 않도록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상당히 전심전력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그가 재산의 노예로 보일 정도로 물질에 집착했던 것은 이 본문만 보더라도 분명하다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17절 봐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너무 이제 소출이 많게 되자 이 부자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고민이었어요. 이 고민은 그가 상당한 뭐 엄청난 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죠. 아울러 이는 욕망의 무한성, 곧 재물로서 채워질 길 없는 깊은 영혼의 갈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가 궁리한 끝에 내린 결론은 곡간을 더 크게 확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총체적 실존이 지향하는 삶의 자세는 물질에 의존하여 물질로 말미암아 쾌락을 즐기는 것일 뿐 진리를 추구하는 문제나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그에게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흘러가는 구름처럼 더 없는 것임을 자각했어야만 옳았던 것이죠. 20절로 가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 용이 주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정신이 없는 자, 무분별한 자 이런 것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어떤 뭐 근본이심을 거부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본이심을 이제 부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물질주의적 가치관은 날이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뿌리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부인하다시피 하는 유물론에 박혀 있음은 물론이고, 여러분 자본주의도 그렇다고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도 중시되는 것이 소유, 즉 개인의 자유, 뭐 오직 자본, 곧 물질을 확보하는 일에만 집착되어가는 경향이 이 자본주의에 더욱 심화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이냐 영혼이냐, 세속주의냐 하나님 중심이냐 하는 이 근본적인 가치 선택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논쟁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부자는 여러 해를 계획했으나 하나님은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가져갈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감을 강조함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재물은 그의 생명을 단 하룻밤도 지속시킬 수 없다, 지속시킬 힘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말씀에서 영혼은 여러분 생명을 뜻하는 거거든요. 도로 찾는다 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생명이란 하나님께 대여받은 것으로서 언젠가는 되돌려져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한 하나님이 뭐라 할까요? 좀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신 거죠. 21절 보실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부요함과 하나님에 대한 빈곤을 대비시킴으로써 부자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두어져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인간의 생명과 재물이 하나님께 근거한 것임을 알고 겸손히 봉사해야 한다는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에만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